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엔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러시아의 게나디 가틸로프 외교부 차관은 오늘 러시아 리아 통신에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테러에 대응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앤 패터슨 국무부 차관보가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는 스테판 드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각각 별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상호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군의 공습은 대부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반면 러시아의 폭격은 대체로 서방이 일부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단체들을 타격했습니다.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의 미국 대사가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인 인권 변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커스 대사는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거듭되는 탄압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몇 개월 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그들 가족,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250여 명이 일시 구금되고 30명이 출국 금지 조치됐으며 수십 명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보커스 대사는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도 접촉할 수 없는 비밀 장소에 구금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중국의 법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완화에 미국이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양측 간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 없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은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잡지는 메르켈 총리 선정 이후로 시리아 난민 사태와 그리스 금융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 과정에서 발휘한 지도력을 꼽았습니다. 타임은 메르켈 총리가 유럽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에 적극 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곳에서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전 세계에 위대한 문명을 믿고 장벽이 아닌 가교 건설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0년 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총리에 선출됐으며 독일 총리로는 네 번째로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이슬람교도 미국 입국 금지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알리는 어제 이슬람인들의 미국 이민 금지를 제안하는 대통령 후보들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응할 것을 동료 이슬람교도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 이슬람교를 이해하고 아울러 오도된 살인자들이 이슬람교의 실체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를 왜곡됐음을 분명히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저항 세력 탈레반이 남부지역 주요 공항을 공격해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어제까지 이틀간 칸다하르 공항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38명과 군인 10명, 경찰관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군 당국은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반군 11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공항 내 아프간군과 외국군 병력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150명의 군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인 미국 기업 페이스북이요. 올 한 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화제가 뭐였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말. 아, 이 소식 참 많이 전해드렸죠.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은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이 최고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캠페인 소식서부터 토론회 소식, 지지율 소식에다 막말로 종일 언론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등 후보들 소식같이 대통령 선거가 인터넷상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화제였던 건 바로 지난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프랑스 파리 테러였고요. 또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동성 결혼 합헌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구촌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세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 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또 전례 없이 지구촌 사람들이 화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기획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15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12월 11일 금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북부 산간에는 새벽에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0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1도에서 6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3도에서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 스태포드가 부릅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들어보시죠.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You'd be so nice by the fire while the breeze on high sang a lullaby. You'd be all that I could desire under stars that are cheered by the winter,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above. You'd be so paradise to come home.
stars that are chilled by the winter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above. You'd be so nice, you'd be paradise to come home to.
News.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3년 전부터 테러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재심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할리우드 인기 공상과학 영화인 스타워즈 최신판이 이 다음 주에 개봉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영화 애호가들이 극장 앞에서 노숙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14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3년 전부터 이 테러를 꾀한 걸로 보인다고요?
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어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코미 국장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사이드 파룩이 2012년부터 테러를 계획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룩은 이번 테러의 공범이자 아내인 타슈핀 말릭과 2013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이슬람 성전과 또 순교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사귈 때부터 테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파룩 부부가 지난주에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숨졌는데요. 남편 파룩은 미국에서 태어난 파키스탄계 미국 시민인데요. 아내 말릭은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릭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약혼자 이 비자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약혼자 비자를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말릭이 이런 과격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왜 미리 알아내지 못했냐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인터넷으로 성전이나 순교를 얘기한 걸로 드러났으니까 비판이 더 커지겠네요.
네, 이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당국이 이런 위험 징후를 놓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화 내용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네, 자, 현재 당국이 이번 사건을 자생적으로 발생한 국내 테러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두 사람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와 같은 이 테러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화된 걸로 보인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2013년이라면은 이 ISIL이 국제 테러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코미 국장은 파룩 부부가 외국 극단주의 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이 ISIL이나 다른 테러 단체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어제 청문회에서 파룩 부부의 결혼이 이 테러 계획의 일환이거나 이 테러 단체가 주선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 진물입니다. 하지만 코미 FBI 국장은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앞서 파룩이 아내인 말릭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파룩의 경우 말릭을 알기 전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FBI는 또 이 파룩이 2012년부터 테러를 계획했을지 모른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요. 이 오랜 친구인 엔리크 마르케스와 함께 테러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르케스는 지난주 파르 부부가 테러에 사용한 총기 가운데 이 소총 두 정을 구입한 인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몇 년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마르케스는 2012년에 파룩과 함께 이 총격 사건을 계획했다고 이 수사관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당국이 2012년 말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테러 용의자들을 대거 체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테러 계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마르케스가 현재 수사에 협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곧이곧대로 마르케스가 하는 말을 다 믿기는 힘들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르케스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잠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네.
수사당국은 마르케스에게 아직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하겠는데요. 과거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많았던 소수계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기회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 소수계를 우대하는 건데요.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연방 대법원이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심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다룬 소송은 2008년에 백인 여성 에비게일 피셔 씨가 이 텍사스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이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네.
소송이 이제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 피셔 씨가 그동안 다른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미 다 졸업을 했는데요. 텍사스 대학교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이 법안의 평등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면서 계속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셔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Like most Americans, I don't believe that student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race.
네, 피셔 씨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학생들이 인종을 근거로 다른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번 소송으로 텍사스 대학교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인종별로 분리해서 혜택을 주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더 뛰어난데도 대학의 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대학 입학 과정에서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아시아계나 백인 학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고 또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피셔 씨 소송을 심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은 3년 전에 처음 이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이 하급 법원이 텍사스 대학교의 정책을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네.
이 항소 법원이 다시 이 텍사스 대학교에 손을 들어주자 이 피셔 씨가 대법원에 재상고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그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이 합헌이냐 이거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재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요, 대충 판결 결과를 짐작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에 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대학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한 건데요.
네.
안토니엔 스칼리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흑인 학생들이 좀 더 낮은 수준의 대학에 수준에 맞는 대학에 들어가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대학교 측은 이런 소수계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들어온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12년 전에요.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좀 판결이 애매하긴 한데요.
네.
2010, 2003년이죠. 미시간 법 대학과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이 대학 당국이 인종을 학생 선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이용하는 걸 허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건데요. 특히 최근 이 미국 대학가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항의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 총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대법원 심리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공상과학 영화 연작물이죠. 스타워즈의 7번째 영화 개봉을 앞두고 미국 극장가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개봉한 시스의 복수에 이어서 10년 만에 새로 스타워즈 영화가 나오게 된 건데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I will finish what you started. There are stories about what happened. 네. 영화 예고편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개봉이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미국의 여러 극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TLCL 차이니스 극장 앞에는 지난 5일부터 수많은 사람이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봉 첫날 제일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 앞에서 열흘 넘게 씻지도 않고 먹고 자고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극장 앞에는 심지어 가족 단위로 와서 노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봉 12일 전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또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영화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밤에는 뭐 텐트를 칠 수 있는데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텐트를 다 철거해야 하고요. 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신 종이판에 나가고 들어간 시간을 적어 넣어야 하는가 하면은 또 모든 사람이 이름표를 또 달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표 예매가 가능한데요. 굳이 이렇게 극장 앞에서 며칠 동안 노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영화 스타워즈에 대한 영화 애호가들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LA의 차이니스 극장은 스타워즈 애호가들에게 특히 또 특별한 곳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처음으로 등장한 지난 1977년에 스타워즈는 당시 그 흥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 내 약 30개 극장에서만 문을 열었는데 이 차이니스 극장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타워즈 영화가 그 예상을 깨고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요. 이후 사람들이 이 스타워즈가 개봉할 때마다 이 할리우드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차이니스 극장 앞에서 이 개봉 날만을 기다리면서 노숙도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매가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또 옛 추억이라든지 전통을 기억하는 애호가들이 여전히 이렇게 극장 앞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자, 스타워즈 영화가 얼마나 재밌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걸까요?
아, 스타워즈 영화 못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죠.
네.
네. 이 스타워즈 영화 번역하면 별들의 전쟁인데요. 이 말 그대로 우주 전쟁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영화 각본가이자 영화 제작자 또 감독인 조지 루커스의 작품입니다.
네.
1977년에 첫 번째 영화가 나온 뒤에 이후 후속작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단순히 영화를 벗어나서 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 줄기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봉하는 깨어난 포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영화, 자, 이번 작품 역시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말표가 다 매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관계자들은 개봉 즈음이 되면 충분히 더 많은 상영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하고 또 영화도 디지털 영상기로 상영되다 보니까 이 관객의 수요를 맞추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네.
이 북미 지역에서 두 번째 규모인 극장 업체 AMC의 경우 1600회에 이르는 개봉 주말 관람표가 모두 매진됐다고 지난주에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추가로 구매 가능한 표가 또 350만 장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AMC 측은 이 개봉 주말 36개 상영관에서 하루 종일 이 새 스타워즈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중동 정세가 흉흉해지고 이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나면서 이 무슬림이란 말이 자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분간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무슬림입니다.
네, 무슬림이라면은 이슬람 신자를 뜻하죠.
맞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 이슬람교도를 칭하는 말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슬람교도를 말할 때 그냥 보통 무슬림으로 통칭합니다.
네. 또 무슬림 대신에 모슬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두 말이 다 이슬람교도를 뜻한다는데요. 다만 이 모슬렘으로 발음할 때 이 아랍어로 이 나쁜 뜻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이 모슬렘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거의 이 무슬림이란 말을 씁니다.
네, 자, 이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교가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이슬람교는 서기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죠. 무슬림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무슬림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라라고 하는데요. 이 알라를 믿는 건 이 무슬림이 가져야 할 6가지 믿음 가운데 하나랍니다.
네, 그럼 나머지 믿음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섬기는 천사와 또 하나님이 내려준 성서들을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성서라면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알려진 이 꾸란뿐만 아니라 모세의 구약 그리고 예수의 신약 같은 기독교 경전들도 무슬림들의 믿는 대상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과 심판의 날을 믿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내린 명령도 믿어야 합니다.
네. 또 이 무슬림들한테는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네. 먼저 이슬람 신앙을 주변에 증언해야 하고요.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희사해야 하고요. 또 특정 기간에는 단식해야 할 뿐더러 일생에 꼭 한 번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 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무슬림 여성들이 대개 사람들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호칭이 좀 많아서 헷갈리던데요. 이름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많이 보는 복장이 부르카, 히잡, 니카브 그리고 차도르가 있죠.
네.
먼저 이제 가장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히잡인데요. 이거는 머리하고 목, 어깨를 가리는 이 전통적인 아랍의 스카프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복장은 모두 온몸을 가리는 건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도르는 온몸을 가리지만 얼굴은 내놓고요. 니카브는 눈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부르카는 그야말로 온몸을 모두 다 가리는 겁니다.
네. 눈까지 가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
눈을 가리기는 가리는데요. 이 눈앞에는 이 구멍을 뚫고 그물을 달아서 앞을 볼 수는 있게 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무슬림, 이슬람 교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있는 무슬림 얘기를 좀 해보죠. 사람들이 보통 무슬림이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몇몇 역사학자는 이미 14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이 무슬림들이 지금의 북미 대륙 미국 땅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른 시기죠.
그렇죠. 또 어떤 학자들은 16세기에 이제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를 정복했던 이 스페인 군대를 이 미주 대륙에 살던 무슬림들이 안내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미국 내 무슬림 인구가 늘기도 하는데요. 당시 이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가운데 10%에서 15% 정도가 무슬림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가 또 이제 1878년과 1924년 사이에 이 기회를 찾아 중동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미국 전체 인구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014년에 내놓은 결과를 보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0.9%가 자신을 무슬림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1년에 나온 퓨 리서치 센터 조사로는 미국의 무슬림이 모두 275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 성인은 약 180만 명입니다.
네. 자, 서유럽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전망하기로는 2050년에 가면 무슬림이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2.1%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망라한 기독교이고요. 다음이 유대교인데요. 그럼 2050년쯤 되면은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 전망이 맞다면 그때 가서는 미국 안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 집단이 유대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뀝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23%인 16억 명이 이슬람 신자인데요.
네.
21세기 말에 가면은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된답니다.
네. 자, 그 밖에 미국 무슬림과 관련해서 좀 눈길이 가는 항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01년에 벌어진 9.11 테러에서 뭐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운데 30명이 무슬림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2009년 조사는 미국 무슬림이 종교 집단 가운데 교육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1위는 어디입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유대교인들입니다.
네.
근데 이 미국 무슬림들 가운데 40%가 대학교 학위가 있다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일반 미국인들의 교육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겁니다.
네. 자, 미국 무슬림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퓨 리서치 센터가 2011년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 무슬림 가운데 70% 정도가 민주당원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성향을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미국 무슬림의 약 78%가 공화당 후보를 찍었다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많이 바뀐 셈이죠.
네.
참고로 이 미 군에 군대에 복무하는 무슬림도 꽤 있다는데요. 미 국방부 자료로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이슬람교도 약 3,400명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밥 딜런이 부릅니다. Lay, Lady, Lay 들어보시죠.
Lay, Lady, Lay Lay across my big breast bed Lay, lady, lay Lay across my big breast bed Whatever colors you have In your mind I'll show them to you And you'll see them shine Lay, lady, lay Lay across my big breast bed Stay, lady, stay Stay with your man a while Until the break of day Let me see you make 'em smile His clothes are dirty, but his hands are clean. And you're the best thing that he's ever seen. Stay, lady, stay. Stay with your man a while. Why wait any longer for the world to begin? You can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Why wait any longer for the one you love when he's standing
front of you.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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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across my big breast bed. Stay, lady, stay, stay while the night is still ahead. I long to see you in the morning light. I long to reach for you in the night. Stay, lady, stay, stay while the night is still ahead.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남부 텍사스주하고 오클라호마주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 동부에 있는 주들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입니다.
네, 자, 버지니아주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주도 전에 소개해 주신 이 다코다주나 캐롤라이나주처럼 하나의 주가 두 개로 나뉘어진 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짐작이 가시죠? 네. 예, 그런데 다코다주나 캐롤라이나주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주들은 땅이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나눈 거고요. 이 버지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미국 역사의 큰 획인 남북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남북전쟁이라면은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의 주들이 갈라져 싸운 미국의 내전인데요. 버지니아는 남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대륙의 동쪽 이 대서양과 인접해 있고요. 지도를 펼쳐놓고 가로로 줄을 쭉 그으면 이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예, 버지니아 바로 위쪽에 메릴랜드 주가 있는데요. 이 메릴랜드 주는 동북부 주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지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동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버지니아 주는 남북전쟁 때는 남부군에 속해 싸웠죠.
예, 그렇습니다. 버지니아는 이 가로보다는 세로가 훨씬 긴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동쪽 지역에는 대규모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이들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하지만 서쪽 지역은 산악지대로 이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노예 폐지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예, 결국은 서쪽 주민들은 독립을 추진했고요. 연방에 가입합니다. 이 반기문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 회장의 도움말 잠시 들어보시죠.
최초 웨스트 버지니아 거주민은 그 팔로 인디안들인데 BC 약 11,000년쯤에 처음으로 거주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1860년도 그때 독일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국분들이 처음부터 좀 있었고 주로 백인들이 주로 살았고 흑인들은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처음부터 그 브리티시 콜로니로 있었는데 버지니아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델리게이트들이 독립돼야 된다 해가지고 남북전쟁 기간인 1863년경에 링컨 대통령 당시에 정식으로 독립된 웨스트 버지니아 스테이트로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북쪽은 이 수도인 워싱턴 DC와 같은 생활권에 있어서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름 그대로 이 버지니아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주의 면적은 어떤가요?
예, 버지니아주가 11만 제곱킬로미터, 이 50개 주 가운데 35위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6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이 북한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따라서는 41번째입니다.
네, 버지니아가 웨스트 버지니아보다 두 배 정도 더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 경제력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버지니아주는 이 잘 사는 주 10위권 안에 늘 들지만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40위권 바뀔 때가 대부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 김순옥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와보니까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길도 좁고 도저히 그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산을 다 깎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산등성이가 5개나 다 평봉처럼 쳐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신기한 게 기적 소리들을 아침 새벽이면 들을 수 있어가지고 꼭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같아요.
네, 그래도 웨스트 버지니아 하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덜 개발된 대신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특히 산세가 아름다워서 산 좋아하는 분들 정말 좋아하고 즐겨 찾고 있습니다.
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이 노래 아시죠?
아, 물론이죠. 존 덴버의 노래죠. Take Me Home Country Road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웨스트 버지니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노래 따라서 흥얼거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존 덴버는 이 웨스트 버지니아를 Almost Heaven, 거의 천국 같은 곳이라고 노래했죠.
네. 웨스트 버지니아는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가까워서 저도 종종 가곤 하는데요.
네.
운전을 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조용하고 한적한 이 시골 같은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길을 따라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존 덴버의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가을철에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김순옥 씨도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단풍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가을에는 사실은 따로 갈 거 없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오시는 길만 봐도 충분하게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웨스트 버지니아 안까지 양쪽이 완전히 단풍길이에요. 그 산등성이가 산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세보려다가 결국은 세지 못하고 놓쳤거든요. 근데 3시간 반이나 4시간 그 길 전체가 다 단풍길이에요.
네, 그래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주에 사는 사람들이 가을이면은 이 웨스트 버지니아 단풍 구경 참 많이 하러 가죠.
예, 버지니아도 사실 풍경이 아름답기로 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곳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애팔레치아 산맥을 끼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단풍은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온통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장관입니다.
네, 웨스트 버지니아 주도는 어딘가요?
예, 찰스턴이 라는 곳인데요. 이 주도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고요. 다른 도시들도 이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버지니아주의 주도는 리치몬드죠?
맞습니다. 이 리치몬드는 1780년에 임시로 주도가 됐다가 1782년에 공식으로 주도가 됐고요. 담배 거래의 중심지로 이 담배 제조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큰 도시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요. 버지니아주에는 발전한 도시들이 좀 있죠.
예, 특히 노던 버지니아 지역은 미국에서는 잘 사는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네.
예, 대부분 아주 발전한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대한 들판과 농장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쪽에도 큰 도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서양에 접혀있는 버지니아 비치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비치는 휴양 도시인데요. 미국 전체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입니다. 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바라보는 대서양 정말 아름다워서
네.
예,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죠.
예. 자, 두 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예, 버지니아주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모두 한반도와 꽤나 비슷한데요. 사계절 구분도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여기 날씨는 한국 서울 날씨하고 비슷해요. 사철이 분명하고 특히 가을에는요, 단풍이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주에서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을에 많이 오고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꽤 오는 편이고 뭐 토네이도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아주 한국 날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버지니아는 이 미국에서도 잘 사는 주로 꼽히는 주라고 하셨는데요. 이 버지니아의 주요 산업은 어떤 거에 있을까요?
예, 버지니아는 비옥하고 넓은 땅, 산과 바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농업, 광업, 수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습니다.
네.
예, 게다가 이 수도 워싱턴 DC와 가깝다는 이 지리적 요건 때문에 정부 관련 직종 그리고 서비스업도 발달해 있고요. 수려한 자연 경관 덕분에 관광 사업도 발달해서 이 버지니아를 부자주로 만드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주의 70%가 뭐 산과 숲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자,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산 자체가 자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방기문 씨는 웨스트버지니아 사람들은 집도 또 직장도 다 산에서 얻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 산하고 보면은 석탄이나 석유, 목재, 점토 등 그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직도 지하자원 중에서 이 석탄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현재 에너지 소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70% 이상이 완전히 산으로 들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높은 지이고 산화지이기 때문에 주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목재를 반대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많죠.
네, 그럼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예, 버지니아주는 특히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더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유명한 인물도 많이 나온 거네요.
네.
자,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어떤가요?
예,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버 여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펄버 여사의 생가가 있고요. 또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미국의 어머니 나를 탄생시킨 곳이 바로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한 착한 딸이 어머니를 기린 게 오늘날 미국의 어머니 날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순옥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I hope this letter finds 웨스트 버지니아 크래프톤이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애나 데비스라는 딸이 이제 자기 어머니 앤 마리 리브스 자비스라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 어머니를 기념을 하기를 요구해가지고 그거가 번져가지고 학주에 다 퍼졌어요. 결국에 가서는 1914년에는 윌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해서 쓰게 된 거죠.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둘러본 버지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동전 속에 각각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버지니아주의 동전에는 처음 컬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지 400년을 기리는 글자와 또 타고 온 범선 그리고 미국의 첫 유럽인 정착촌인 제임스 타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네.
예,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뉴 리버 고지 다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 깊은 계곡을 연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미국에선 두 번째로 높은 다리고요.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든 아치형 다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영석 기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I'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 left a huge impression. Let me ask you, have you ever had someone or something that left a huge impression on you? 여러분은 누군가나 무엇인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Well, I'll leave that question with you to think about. But for now, let's listen and find out what left a huge impression on my friend Josh.
제 친구 중 한 명인 Josh가 최근 박물관에 갔다가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슈와 함께 나눈 대화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Josh. How are you?
Great, thanks.
Good. What'd you do today?
We went to the Holocaust Museum. It's really hard to begin, but the Holocaust Museum was very special.
Uh-huh.
It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I'm Jewish.
Josh가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치 독일 정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집단 학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이죠. 조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It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던 Jewish,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et's listen to that conversation once more. Hi, Josh. How
Hi.
Are you?
Great, thanks.
Good. What'd you do today?
We went to the Holocaust Museum. It's really hard to begin, but the Holocaust Museum was very special.
Uh-huh.
It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I'm Jewish.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 left a huge impression. It left a huge impression이죠. To leave or make는 무엇무엇을 남기다, 무엇무엇을 주다 또는 무엇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To leave or make a huge impression 하면 큰 인상을 주다 또는 깊은 인상을 남기다 라는 뜻입니다. Josh가 it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라고 했죠. It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하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는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is time I went out on the street and asked some people what left a big or a huge impression on them. So let's hear it.
My mother, she left a huge impression on me because she's the strongest woman I've ever known.
Well, my wife, she continues to leave a huge impression on me because of her strength, her dedication, and just her courage through anything she go through.
네,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큰 인상을 주다, 깊은 인상을 남기다. 그렇죠? It left a huge impression. It left a huge impression이죠? 네,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It left a huge impression. It left a huge impression. You'll get it in no time, with a lot of practice, though.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문 닫도록 하죠. 아레나 프랭클린이 부릅니다.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 feel so uninspired, and when I knew I had to face another day, Lord, it made me feel so tired. Before the day I met you, life was so unkind, and you're the key to my peace of mind. You make me feel, you make me fee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1년 12월 10일 오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노벨상은 과학자인 노벨이 남긴 거액의 기부금으로 평화상과 물리상 등 다섯 개 부문에 걸쳐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습니다. 제1회 노벨상 수상의 영광은 X선을 발견한 렌트겐과 적십자를 창설한 앙뤼 디낭을 포함한 6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시상식이 외화 낭비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시상식장에는 하객이 없어 요리사와 종업원이 드레스를 입고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시상식 당일까지 메달이 도착하지 않아 임시 메달을 수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볼품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벨상은 점점 그 권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6년 12월 10일 오늘, 대영제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윌리스 심슨이라는 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영국 국민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위와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는 나라의 요구에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볼드윈 영국 수상은 영국 의회에서 왕위를 버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왕의 칙어를 대독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8세는 다음 날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발표합니다.
A few hours ago, I discharged my last duty as king and emperor. And now that I have
당시 그의 나이 43으로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1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영국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에드워드 8세는 이후 왕위에 오른 자신의 동생 조지 6세로부터 윈저 공작의 자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심슨 부인과 윈저 공은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